여러분, 위대한 영웅담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결말을 기대하시나요?
아무래도 거대한 축제가 열리거나 막 모든 오해가 다 풀리면서 주인공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다친 결말을 기대하죠.
그렇죠. 그 약간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제자리를 딱 찾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깔끔한 해피엔딩이요.
네, 맞아요. 긴 서사시를 끝까지 따라온 독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 심리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고대 문헌의 결말은 아주 기괴하고 이질적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기대하는 전형적인 결말과는 거리가 아주 멀죠.
네. 찬란한 해피엔딩은커녕 이방 땅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썩지 않은 시체,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대한 장례식으로 끝이 나거든요.
겉보기엔 그저 좀 씁쓸한 퇴장이나 찝찝한 미완성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래서 오늘의 심층 문헌 탐구 시간에는 케네스 매시스 박사의 강해 자료를 바탕으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그들이 남긴 파격적인 축복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장면들이 단순한 한 가족사의 마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미래를 향한 장대한 징검다리가 되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한번 뜯어보시죠.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가 될 겁니다. 보통 죽음이라는 사건은 모든 이야기의 셔터를 내리는 종착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무래도 주인공이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문헌에서 족장들의 죽음은 다가올 더 큰 계획, 즉 거대한 역사를 세팅하는 정교한 무대장치와 같습니다.
무대장치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축복이라든가 뼈아픈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날것 그대로의 용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언약이 이 결말부에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거든요.
와, 표면적인 텍스트 아래에 거대한 역사적 맥락이 흐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패턴들을 발견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패턴으로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이야기의 결말은 예기치 못한 입양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이집트 제국의 2인자가 된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야곱에게 가는 장면이죠.
맞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축복을 받으러 가는데 여기서 늙은 야곱이 아주 폭탄 선언을 해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친아들로 입양하겠다는 선언이죠.
진짜 충격적인 게 자신의 첫째, 둘째 친아들인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완전히 동등한 자격으로 호적에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 장면은 단순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예뻐해서 그러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보면 엄청난 파격이에요.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그런 건가요?
요셉의 두 아들은 이집트 최고 귀족 가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 속에서 막 최고급 아마포 옷을 입고 자란 완벽한 이집트 엘리트 혼혈 세대죠.
아, 완전 금수저에 이집트 주류 문화에 젖어있는 10대 소년들이겠네요.
반면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던 유목민이잖아요. 심지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좀 혐오스럽게 여겼던 목축업을 하는 이방인 늙은이에 불과했고요.
와, 두 세계의 엄청난 충돌이네요. 화려한 궁정 문화에 익숙한 소년들이 그 어두컴컴한 텐트 안에서 죽어가는 낯선 유목민 할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도 문화적 이질감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낯선 핏줄이죠.
그런데도 그 이집트화된 손자들을 이스라엘의 핵심 뼈대인 열두지파 안으로 완전히 끌어안아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핏줄의 순수성보다 신이 요셉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미래로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거 약간 대기업 회장이 유언장을 쓸 때 자기 곁을 지킨 친아들들을 건너뛰고 외국에서 자란 혼혈 손자들에게 그룹의 공동 상속권을 줘버리는 셈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친아들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힐 노릇이죠.
그런데 진짜 놀랍고 이상한 장면은 그 다음 본격적인 축복의 순간에 발생합니다.
네. 여기서 야곱의 기이한 행동이 나오죠.
요셉은 당연히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야곱의 오른손 쪽에 므낫세를, 왼손 쪽에 둘째 에브라임을 세웠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배치입니다. 오른쪽이 장자의 잔이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굳이, 정말 굳이 팔을 X자로 엇갈려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네, 요셉이 화들짝 놀라서 막 말리죠.
맞아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장자입니다. 하고 황급히 정정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단호하니 거절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니, 그냥 위치를 바꾸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팔을 엇갈려서까지 둘째를 축복한 건가요? 시력이 안 좋아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요.
그 불편하고 기괴한 자세 속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순서의 역전입니다.
순서의 역전이요?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다는 건가요?
네, 고대 근동의 관습은 예외 없이 첫째, 더 강한 자에게 절대적인 우선권을 부여하거든요. 그것이 인간 사회의 당연한 순서니까요.
기득권 중심의 룰이죠.
하지만 신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이 만든 그 견고한 순서를 번번이 뒤집어 엎습니다. 게다가 축복을 내리는 야곱 본인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맞다. 야곱 본인도 쌍둥이 형인 에서를 제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과거의 젊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아낼 때는 눈먼 아버지를 속이려고 형의 옷을 입고 팔에 염소털까지 두르는 속임수를 썼잖아요.
네, 아주 노골적인 기만 행위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본인이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수에 당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상황을 꿰뚫어보고 의도적으로 팔을 엇갈렸다는 거네요.
와, 아주 예리한 비교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과거의 이삭은 육체의 눈도 멀고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져 있었죠.
아들의 속임수에 허무하게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침상에 누운 늙은 야곱은 육신은 쇠약하고 시력은 잃었을지언정 영적인 통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착각한 게 절대 아니군요.
네, 요셉의 기세에 눌린 것도 아니고요. 완전한 진실함 속에서 철저하게 신의 시선으로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노인의 망령된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한 정밀타격이었던 셈이네요.
맞습니다. 육체의 눈은 다쳤지만 영화는 번쩍 뛰어 있었던 거죠.
이 대목은 정말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당연한 순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좌절하신 적 있나요?
남들은 다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이리저리 꼬여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문헌은 우리가 볼 때 기형적으로 엇갈려 보이는 그 불규칙한 순서가 사실은 더 큰 축복을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개입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 엇갈린 축복의 결과를 증명하거든요.
정말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나요?
네, 실제로 둘째 에브라임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성장합니다.
오, 성경에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자체를 대변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노인의 침상 위에서 벌어진 그 찰나의 퍼포먼스가 수백 년 후에 지정학적 지도를 그려낸 완벽한 예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방인 손자들을 핵심으로 편입시킨 야곱이 이제 시선을 자신의 열두 친아들 전체에게로 돌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임종전 예언적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예상이 빗나요. 당연히 장자권을 받아야 할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줄줄이 불려나와서는 엄청난 혹평과 저주를 듣게 되잖아요.
이 대목은 리더십과 성품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르우벤은 과거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던 근신상간의 죄가 있었죠.
진짜 끔찍한 흑역사네요.
야곱은 르우벤을 향해 끓는 물처럼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면서 장자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버립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도 만만치 않잖아요. 과거에 세겜 사람들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피비린내 나는 폭력 사건이 있었죠.
네. 야곱은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잔인하다고 꾸짖으며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정말 이 예언대로 레위 지파가 나중에 흩어지게 되나요?
네, 레위 지파는 자신들만의 독립된 영토 없이 이스라엘 전역의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와, 뿌린 대로 거두는 엇버네요. 거대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십은 결국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증명해낸 성품이라는 걸 냉혹하게 짚고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자, 형들이 줄줄이 탈락하고 드디어 넷째인 유다의 차례가 옵니다.
유다의 축복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막 사자 새끼로 묘사되면서 원수들의 목을 움켜쥘 거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통치자의 상징인 왕의 규, 즉 지휘봉이 유다의 발 사이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죠.
그런데 매튜스 박사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실로라는 단어 번역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성경 번역 학자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난자 중 하나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석이 나뉘나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실제 지명인 실로라는 도시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조공을 바치다 할 때 조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 적국들이 유다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러 온다는 정치적 해석이군요.
네. 하지만 매튜스 박사는 최신 번역본들이 주로 채택하는 해석에 무게를 둡니다. 바로 실로를 그 지휘봉의 진정한 주인이 올 때까지라는 메시아적 인물로 해석하는 거죠.
지휘봉의 진정한 주인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유다지파 후손이거든요.
아, 다윗왕조의 시작이네요.
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유다지파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대한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와, 단순한 부족장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다스릴 영원한 왕조가 유다 핏줄에서 나온다는 선언이군요.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선언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너무 의아하고 좀 억울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창세기 후반부의 실질적인 주인공이자 진짜 영웅은 요셉 아닌가요?
요셉의 비중이 절대적이긴 하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고통도 이겨냈고 자기 실력으로 이집트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기근에서 온 고대 근동 세계를 구원해낸 실질적인 왕자는 요셉 아닙니까?
네, 요셉이 가족의 생존을 책임졌죠.
물론 요셉도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긴 했는데 왜 영원한 왕조의 지휘봉이라는 그 핵심 리더십은 진짜 영웅인 요셉이 아니라 유다한테 넘어간 건가요? 유다는 심지어 동생 팔아넘기는데 일조했던 인물이잖아요.
연말 시상식에서 공로상과 대상 수상자가 뒤바뀐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딱 그 기분이에요. 너무 찝찝해요.
아주 자연스럽고 타당한 의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의 구원자와 영원한 언약의 구원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요셉은 이집트라는 현실 세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한 완벽한 매개체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시선은 당정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생존 문제를 넘어서 있었던 거죠.
아, 가나안 땅에서 세워질 영원한 통치 질서를 향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집트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연약한 아기가 굶어 죽지 않게 지켜낸 현실적인 방패였다면 유다는 나중에 진짜 국가를 세울 때 필요한 왕의 유전자, 그 언약의 핏줄을 부여받았다는 거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인큐베이터와 DNA 딱 그거네요. 생존을 책임지는 역할과 영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이 분담된 겁니다.
야, 각자의 포지션이 달랐던 거군요.
네, 그리고 매튜스 박사가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축복이 누구 한 사람을 편애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의미인가요?
원문을 보면 축복했다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돼요. 야곱은 열두 아들 모두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내립니다.
아, 지파들끼리 서열 다투는 권력투쟁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각기 다른 재능과 역할을 지닌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거대한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오케스트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의 악기를 배분받은 셈이네요. 요셉이 생존을 책임진 든든한 미드필더였다면 유다는 훗날 왕조를 이어갈 스트라이커로 임명받은 느낌입니다.
네, 아주 적절하네요.
자, 이렇게 장엄한 축복이 끝나고 청사진이 완성되자마자 족장 야곱이 숨을 거둡니다. 아, 영원할 것 같던 아버지의 죽음이 가족들의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터지기 전에 먼저 야곱의 장례식 스케줄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장례식이 엄청 화려했나요?
네, 야곱의 시신은 무려 40일 동안 이집트 최고급 기술자들에 의해 미라 작업, 즉 방부 처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체가 70일 동안이나 애도하죠.
와, 70일이요? 엄청 길게 하네요.
이 70일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파라오가 죽었을 때 애도 기간이 70일이거든요.
헉, 그럼 사실상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장애 행렬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이 압도당해서 그곳을 아벨 미스라임, 즉 이집트의 거대한 에도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 기근 피해서 도망왔던 70명의 난민 가족이 이제는 고대 세계 최고 제국이 머리를 숙이는 거대한 존재로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각적인 시위네요.
아주 웅장한 장면이죠.
그런데 밖에서는 이렇게 파라오급 장례식을 치러놓고 막상 집에 돌아오니까 가족 내부에 숨어있던 시한폭탄이 터져버립니다.
네, 아버지라는 방패막이가 사라지니까 형제들이 집단 패닉에 빠진 거죠.
과거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죄값 때문에 이제 요셉이 권력으로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냐고 막 벌벌 떨잖아요.
정말 인간 분성의 가장 어둡고 연약한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심지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희를 용서하라고 유언했다면서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요셉 앞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게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형들은 17년이나 요셉의 호의를 누렸는데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라면 당연히 복수했을 테니까 요셉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네, 투사한 거죠. 형들이 스스로를 동생의 종이라고 칭하며 엎드리는데 10대 시절 요셉이 꿨던 극궁이 아주 비참한 형태로 다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참담한 광경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요셉이 소리내어 통곡을 합니다.
아, 내가 17년을 정성껏 모셨는데 형들은 아직도 나를 피에 굶주린 복수기로 생각하는구나. 우리 상처가 아직도 곪아 있었구나 하는 비통함이었겠네요.
그러면서 요셉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유명한 대사를 던지죠.
아, 그 대사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와, 이건 진짜 소름 돋아요.
엄청난 선언이죠.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펼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를 신의 섭리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낸 거잖아요.
네, 이 선언은 단순히 마음 넓은 동생의 관용 정도가 아닙니다. 매튜스 박사는 이 장면에서 요셉이 인간의 악의와 신의 주권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중보자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폭력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분명 나를 해하려 했다고 팩트를 짚죠. 하지만 동시에 그 악의조차도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신의 선한 계획의 재료로 쓰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와, 훗날 십자가의 차용을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선으로 바꿔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네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 잠깐 시선을 돌려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억울한 사건들을 요셉처럼 해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나를 망가뜨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꿔내셨다. 이 관점으로 보면 지금 짊어진 삶의 미개가 조금은 다르게, 어쩌면 더 가볍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정말 상처받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통찰이네요.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웅장한 화해의 서사시를 끝으로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 자신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결말에 아주 강렬한 시각적 상징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네. 요셉이 110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비장한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테니 그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하죠. 그리고 시신이 관에 입관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뚝 끊어져요.
네, 굉장히 극적인 마무리죠.
저는 이 묻히지 못한 채 이집트에 남겨진 요셉의 관이 단순한 장례지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완전 다음 시즌인 출애굽기를 예고하는 엄청난 물리적 떡밥, 그러니까 희망의 시한폭탄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집트를 구한 총리라면 당연히 거대한 피라미드에 안장되어야 정상인데 남의 나라 땅에 덩그러니 놓인 관이라뇨. 겉보기엔 정말 서글픈 미완성 결말 같거든요.
그 서글프고 불안한 미완성의 느낌이 바로 저자가 노린 핵심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차가운 이집트의 관에서 끝나는 건 결코 이야기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상상해보세요. 요셉의 관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400년 동안 마을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아, 매일매일 그 관을 봤겠네요.
네. 노동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그 관이 무언의 외침을 던진 거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이 지옥 같은 수용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이다. 그때 내 뼈를 메고 나가라.
와, 매튜스 박사 표현대로 독자들이 참지 못하고 다음 책인 출애굽기 첫 페이지를 다급하게 넘기도록 촉구하는 장치네요.
완벽하고도 벅찬 미래지향적인 기다림의 세팅인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길었던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창세기 끝자락의 족장들의 죽음은 결코 우울한 종료 버튼이 아니었어요.
네, 이방인 손자들의 파격적인 입양부터 서열을 뒤집은 엇갈린 축복, 요셉과 유다의 정교한 역할 분담, 그리고 철저한 용서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 모든 사건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를 세팅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유한해서 등장인물들은 차례로 퇴장하지만 그들이 남긴 언약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관 속에 담겨 수백 년을 견뎌내고 마침내 성취되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신의 선하신 통치는 한치의 오차 없이 흘러간다는 걸 증명하는 거군요.
아주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매일같이 복잡한 일상에 치여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끔하게 해소된 닫힌 결말 대신 불편하지만 가슴 뛰게 만드는 역동적인 열린 결말, 바로 매장되지 않은 요셉의 관을 마주했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오늘 탐구를 마치며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집트 땅에 남겨진 요셉의 낡은 관은 수백 년간 후손들에게 미래를 상기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원치 않는 이집트에서의 유배 생활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꽉 붙들고 있는 여러분만의 매장되지 않은 요셉의 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일상 속 숨겨진 희망의 단서들을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